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복음서 안에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언제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여러 교훈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그릇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신자는 반드시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어슴푸레 알아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신자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진리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어떤 관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에 대한 이 기사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 안에 전체 이 기사가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가난아기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직후에 공통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조건과 그렇지 않은 자의 조건을 명확하게 대비해서 강조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갖는 아기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명료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한 관원이라고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원이란 아마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일 수도 있고 회당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거나 혹은 산헤드린의 회원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 관원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가 누구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께 나와서 쉽게 접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선한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하다 이런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이 지금 주님께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호칭을 사용했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즉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관원이 주님을 그렇게 부른 것은 나름의 존경과 경외의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듣고 계실 것이지,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젊은 관원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나 혹은 율법 선생 혹은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은 아마도 그렇게 자기들이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선하단 말로 그를 높이거나 칭송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왜 나를 선생이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외에는 네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네가 나한테까지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선함을 자처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외식을 의식해서 주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선그 자체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로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식과 위선과 오만을 낳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원은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의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 그 전통 속에서 오늘까지 성장해 온 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관원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는 그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언급되고 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세부적인 규례들까지 열심히 이것을 지킨 자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익은 타익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궁극의 해답과 확신은 아직 그가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아니,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다. 그가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릴 때로부터 이런 계명을 나는 지켜왔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그건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왔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고, 이미 지식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주일은 절대로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에 다른 여타 아이들처럼 욕을, 쌍욕을 한다든지, 뭐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심지어 부모님에게 거짓말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언제나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로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고 많은 종교적인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키는 것 대부분의 것들을 이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이 바로 모태 신앙자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의 요소입니다. 이 문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모태신앙. 어릴 때로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을 보면, 크게 신앙의 틀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공통된 모습을 봅니다. 그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그 지켜야 될 것들을 대부분 지킵니다. 그들만큼 규범적이고 어떤 질서 안에서 잘 순응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란 자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결국 방황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혔고, 읽어줬고, 손을 잡고 맨날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들으라고 하니 설교도 듣고 읽으라고 하니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젊은이들 중에 성경 전체를 정독한 경험이 전무한 자들도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행위와 규범의 틀 안에서 단순히 길들여지기만 한 거짓 신앙의 한계입니다. 기독교가 가풍인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이가 찼습니다. 성년이 되어갈 무렵에 심각하게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구원,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참여하고 경험했어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배회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로, 그저 행위와 어떤 규범의 틀 안에서 신앙이 관성에 의한 것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때, 이같이 구원의 확신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만, 형식만 남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온 청년 가운데 모태 신앙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 주님께서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이걸 다 준수했느냐,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질문하십니다.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참나.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제가.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성에 의해서만 지켰을 뿐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지킨 게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키는 대로. 자녀를 두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습관과 관성에 의한, 혹은 타의에 의한, 그냥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 길들여진 행위일 따름이라면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자신에게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기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어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어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보냈고 교회 데리고 다녔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뭘 느꼈느냐, 넌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걸 챙긴 겁니다. 교회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회심했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런 게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한 정도의 믿음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주여 어떻게 해 영생을 얻습니까? 결국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관원이 다행인 것은 그나마 예수 앞으로 나와왔고 자기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있고 영생 얻는 길을 그나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건 참 여기까지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잖아요.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냥 아무도 뭐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 관원은 좀 나은 경우예요. 견디다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도 이 관원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떠난다니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에게 물어야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왜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 저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목사님, 좀 답을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제가 3박 4일 동안 밥 사먹여 가면서 교회에서 합숙 훈련 시켜가지고도 가르쳐 주겠는데, 아직 아무도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가. 네, 모태 신앙자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물어야 할거 아닙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이 없음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끊임없이 자신이 흔들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믿음을 얻기 위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얻기 위한 지도를 받으면서 그것을 위한 거룩한 노력과 열정을 최소한 이 젊은 관원처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는 답을 알고도 사라져갔지만 뒤로 물러가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 내세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진지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구원의 문제는 그냥 헌신책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자기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고 오늘 금요일 밤도 그냥 세상이 뛰쳐나와서 신나게 즐기고 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와야지 그만하고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그렇게 베푸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가치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는 자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권외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물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그가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100번, 1000번 말해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이 권한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다. 아직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으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이 영혼에게 주님은 너에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 많단 말이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보물, 하늘의 보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이 뭐겠습니까? 영생 복락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에 따라서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모든 종교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힘쓴 그였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의 욕심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주일에 열심히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기도합니다. 나름의 선행을 베풉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버리지 않아. 이것만큼은 하나님한테도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 젊은이에게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여러 율법이 명하는 도를 지켜 행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재물을, 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라면 믿음처럼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라면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켰다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켰다잖아요. 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뭘 못 지킨다고요?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거는 안 되겠는데. 신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 관원에게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쫓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 주를 쫓는 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쫓고 봐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학위예요? 뭐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천국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물질이 내 명예와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생명, 내 성공, 내 행복, 내 출세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목매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까지 때로는 예수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제자가 될수 없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길,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지엄한 법보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도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찬송은 그렇게 부르시면서 정말 정말 그런 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야지. 그래서 골치 한번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 난 하나님 믿고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다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과 영원히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보존되는 믿음이 될수 없고 결국 그 믿음은 쇠약해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 외에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을 멀리하십시오. 이 젊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심히 근심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다른 성경에 저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죠.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알겠군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가 근심하며 돌아가네라.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 길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포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뜨겁게 열렬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버려야지, 포기해야지.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그보다 덜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기꺼이 가능한 일이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버려요? 왜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그렇죠? 응? 내가 한 사람을 사랑, 한 여인을 사랑하면 다른 여인이 뭐 얼마나 더 이쁘고 그래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남자만, 그 여자만 바라보여지듯이 그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직 한 대상에게 깊이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응?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빠진 열렬히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와서 그래도 어떤 여자가 와서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물질만일까요? 이 부자 관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유혹을 뿌리칠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지체들도 그냥 픽픽 넘어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없도록 쉬움을 이길 믿음을 구하세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다른 게안 보입니다. 다른 걸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빠지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명언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 손에 거머쥘 수 없어요.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다 원하는 걸다 얻을 수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더 많은 자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저렇게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진리가 가리키는 대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다 버리고 나보다 사랑하는 가치가 있어서는 안 돼. 다 버리고 나를 쫓아. 이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포기시키는 시간들이에요. 인생의 긴 시간들이. 안 버리니까 고통을 주고 그걸 기어이 놓게 만드는 거죠. 돈, 사람, 자존심, 뭐 온갖 가지들 우리가 버리지 않고 부들부들 쥐고 있는 것들. 그걸 주님이 다 포기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돈 많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그뭐돈 사랑하면 안 되는 거네. 알았어. 이 말씀이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를 전하지만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하는 걱정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